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3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으로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는 매우 유명한 이제 비유이죠. 어떤 사람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하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네 가지 밭에 떨어진 또 씨앗에 대한 비유라고도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정도로 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 예수로 말미암아 겪게 된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사는 이들에게 이 비유는 매우 그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비유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한번 이제 그 지난 그 과정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제 7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죠.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 요한을 통해 이제 요한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굉장히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 많은 그 군중들, 많은 그 민중들의 어떤 그 관심과 사랑을 받는 분이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또 다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그들이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서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던 것처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지금 이렇게 나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혹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무언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같은가? 바로 그들은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부는 사람과 같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곡하는 피리를 불면 너희는 울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춤추는 피리를 불면 너희는 춤을 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한 대로 세례 요한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한 대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이 피리를 분 대로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나온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 옷도 거의 뭐 이렇게 아주 그 허름한 옷을 입었을 거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굶었는데도 저렇게 막 다니고 마치 광인과 같지 않은가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세례요한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마음껏 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로 이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도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야, 이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이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추종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의치 않았죠.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다가 또 그리스의 지배 속에 있다가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잠시 독립적인 왕조를 이렇게 가지긴 했습니다만 그게 뭐 70~8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그리고 사두개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 정부 외세로 이렇게 친입해 들어온 그 외세와 이렇게 손을 잡고 현실 속에서 결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손잡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 우리는 로마와 손을 잡느니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이교도의 어떤 생활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외쳤던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원리주의자들이었고 또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민중들이 그들을 따랐던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거슬리는 존재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고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인기를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로마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정부라든지는 확실한 적이니까 거기 또 백성들이 그들에게 마음을 줄 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니까 경쟁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그룹의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백성들이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이 바리새인들에게 백성들이 주었던 마음이 빼앗기겠지요. 그들 예수님에게로 가겠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니면 적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손잡을 수 없었던 사이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와 헤롯의 관원들이 다 함께 손을 잡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날선 이 비판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갖고 삽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그 강력한 비난을 이렇게 쏟아부으셨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너희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율법은 거둘 뿐, 왼손으로 거둘 뿐. 그들이 정작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의죠. 그리고 자기 증명이죠. 자기 자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버림받은 이방인들이다. 라고 하며 철저한 구별짓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들 기준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규정하여 그들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여 자기를 정상이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는 그런 실력밖에는 없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36절부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문화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식사 자리에 한번 초대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당신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그 옥합을 깨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고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발을 만지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가 아닌가? 아니란 말인가? 이제 이런 의심을 품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4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것과 바리새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그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만들어내는 것은 저 여자는 죄인입니다라는 정죄 외에는 만들어낼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 이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죄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전면에 내세우며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이라고 우리는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내세우며 자부심을 갖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고작 정죄함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의인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으시는 그 실력이 예수님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자녀로 그 죄가 어떠함을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8장 1절에서 3절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지금 이 내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내세우며 마치 네가 온 지면을 유리하며 떠다니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에덴 동편으로 떠나 노성을 만들어서 그 에녹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혼자 거주했던 가인과도 같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야, 너 네 땅을 떠나라. 너의 친척의 땅을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게 주는 넓은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열린 마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율법이라고 하는 성벽을 쌓고 또 이 당시에는 그 굉장히 그 학식 있는 그 서기관 학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학문적으로 뛰어난 뭐 힐렐이라든지 산마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자신들의 어떤 그 학식으로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성 내부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쌓은 성으로 만족하고 안위하는 이런 모습에 반해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는 거죠.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이방인도 상관없다. 두루 다니시며 귀신 들렸던 여자도 상관없다. 두루 다니시며 헤롯의 그 집에 복무하는 그 남자의 아내도 상관없다.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제의 논리를 집어치워라. 그 좁은 가슴, 새 가슴을 버리고 넓은 가슴으로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진정한 변화가 어떤 것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씨 뿌리는 이제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이 씨 그리고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이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많이 아시는 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이렇게 뿌려져서 싹도 이렇게 못 내리고 그냥 새가 와가지고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이제 바위에 떨어져가지고 싹이 좀 났다가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 죽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가지고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비유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비유의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리면 제대로 자랄 리가 없지. 씨를 뿌렸는데 바위 위에 뿌리면 제대로 자랄 리가 없지. 그러나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이게 밭인지 이게 땅이었는지 아니면 그 씨가 예를 들어 감자라면 이게 감자였는지 모를 정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를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혹시 길가밭이 아닌가? 길가밭은 아예 그냥 와서 이렇게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이렇게 새가 와서 쪼아간다고 하니까 나는 적어도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길가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내 삶을 보면 그렇게 뚜렷한 100배, 뭐 60배, 30배 이런 그 말씀하신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아, 혹시 나는 이 바위밭이 아닌가? 나는 혹시 나는 가시밭이 아닌가? 내가 여전히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재화와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말씀을 내가 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아 나는 그러면 정녕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맥락을 놓고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말씀은 그렇게 당신은 길가밭일지 몰라, 당신은 돌짝밭일지 몰라, 당신은 가시의 덤불 밭일지 몰라, 당신은 보니까 아주 비옥한 옥토밭이군요 라고 하는 평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예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커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죠.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게 땅인지 아니면 그 씨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인지 모를 정도로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원래 그냥 흙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장미꽃씨가 뿌려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장미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장미였는지 이게 원래 흙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원래 여기에 어떤 밀씨가 떨어지면, 어떤 논의 벽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게 되면 이게 원래 그 흙이었는지 이게 원래 밀밭이었는지 밀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풍성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매우 더딘 것 같아 보이고 마치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서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없지만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모르게 쑥쑥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고 논밭에 풍성하게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 같이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가슴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수천 년 역사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된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예수가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씨앗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의 마음밭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도저히 언약 백성이라고 부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절대로 선민의 모습을 띌 수 없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띌 수 없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봐라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를 경배함으로 거룩한 여인이 되었다. 귀신 들렸던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았던 여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여자가 되었다. 이것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그 말씀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의 그 좁아터진 새 가슴, 오늘 제가 새 가슴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너희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갔던 그 악한 심장 내가 바꿔치게 했다. 너희의 심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두근두근 뛸 것이고 너희의 가슴은 온 천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에 반응하는 넓은 가슴으로 내가 너희에게 바꿔주었다. 그러니 너희의 그런 그 모습을 이제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이미 심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원피스라고 하는 그 만화에 보면 그 트라팔가인가요? 그 이름이 정확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트라팔가 로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하나 나오죠.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악마의 열매를 하나 먹었는데 그 사람이 먹은 열매는 수술 열매예요. 그래가지고 아세요? 네. 그래요. 그 원피스 정도는 좀 읽어야 교양 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막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심장을 이렇게 막 그 자기가 먹은 그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심장을 막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몸하고 저 사람의 몸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만화입니다만 그 얼마나 참 그 복음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바꾸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왜요? 그들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뛰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 의를 향해서 뛰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 성만 쌓을 뿐인 거죠. 자, 그들이 지식이 풍성하면 풀수록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다른 이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죠.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심장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하나님을 향해 뛰도록,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지만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지요.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저분은 마리아고 내 혈육의 어머니고 지금 쟤는 야고보고 내 혈육의 동생이고 맞는데 쟤네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아니야, 내 골육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죄하는 용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은 내 골육의 형제고 친족이 맞다. 그런데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이방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 전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당했던 사람들, 전에 버림당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그들을 내가 가족 삼으려고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거다, 주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예수님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백성을 어떤 혁명의 주체나 혁명해야 될, 그들의 어떤 의식을 혁명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헤롯 왕이나 로마의 어떤 관원들은 백성들을 한 개별 개별 개인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는 머릿수로 이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마치 악덕한 뭐 악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학원 강사분들이 그러실 수 있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한 영혼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쪽수 쪽수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이렇게 월급을 주는 돈을 주는 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대중을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사실 백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이게 진정한 변화일 텐데 어느 시대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중으로부터 군중으로부터 변화되어야 진정한 변화일 텐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백성을 어떤 혁명의 주체나 혁명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처럼 어떤 백성들을, 사람들을 소비의 주체나 소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봐야 될 대상, 상품을 팔아야 될 대상, 어떤 그런 군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명예를 채우기 위해,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를 따르는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무슨 징기스칸처럼 내가 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목숨을 바치는 군인,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나의 명예를 채우는 수십만 명의 군인 중에 한 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밭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천천히 그들 마음 안에 씨앗을 심으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도 한 개체로, 한 주체로, 한 인격으로 부름을 받기보다는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군중 중에 한 명으로, 어떤 집단 중에 한 명으로 일컬음 받을 때가 훨씬 많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희 세대에는 그 X세대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에 알 수 없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때 94년, 95년 이럴 때였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세대를, 그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말은 상품을 팔아먹는 데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를 지칭하는 어떤 그 이름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인격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중행 중에 한 명 정도로 치부되는, 예, 예수님을 믿어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불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겪죠. 우리가 남포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뭐 더 나은 현실 속을 걷는 건 아닐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중에 많은 이들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직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죠.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도 이렇게 결혼하고 싶지만 쉽게 결혼이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고민하게 되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르지 않고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아무것도 아닌 삶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삶이 주님께서 바꿔치기 하신 그 다른 심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위대한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러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나아갈 때 사람의 지혜로 나간 게 아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은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한테 나아갈 때 내가 붙잡기로 한 것이 있는데 2절이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단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가 부여잡아야 돼, 그러면 드라큘라도 꼼짝 못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주술적인, 어떤 그 주문적인 어떤 그런 그 문구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아주 작은 생존 조건만 틀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겟세마네를 통과하시고 채찍질을 통과하시고 제자들의 배반을 통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통과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길,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꺾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 너도 그 길을 걸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은 위대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걸었던 길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뒷부분에 있죠.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이렇게 보면 그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배가 됐습니다. 유배가 된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나라인 로마 정부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이 반모섬은 이 채석장이 있는 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 거기 가서 열심히 돌을 캐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나이가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는 적어도 90쯤 됐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이 이렇게 고난스러운 길인가? 예수를 따르면 부귀와 영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영광 중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께서 천상의 어떤 권세를 잡고 계시다는 뜻인데, 그리고 또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당시에 주요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천사를 보내신다. 그들 홀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일곱 촛대는 뭐냐? 일곱 교회다. 촛대는 성전 안에 있던 것이죠. 그 성전 안을 밝히 비추는, 이 시대를 밝히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빛을 가릴 수가 없다.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지만 어떤 교회는 욕을 아주 굉장히 많이 먹죠.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죠. 그러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와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때, 그때 이를 때까지 교회는 촛대로 세상에 서 있는 거다. 교회는, 그의 성도들은, 교회에 속한 교우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촛대로 이 세상을 설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너희가 이미 초청돼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요한에게 주어지는가?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환난은,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통은, 우리가 오늘 겪게 되는 참아야만 하고 인내해야만 하고 견뎌야만 되는 이 현실은 누구의 참음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참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교회에,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빛으로 만들어 내신 그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낭망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만한 수많은 수백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 이유보다도 더 크게, 더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텅 빈 공간입니다. 그냥 빈 밭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서로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이 밭에 복을 주시고, 주님이 이 밭에 씨를 뿌려주셨고, 주님이 이 밭에 열매 맺게 해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인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미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여기 이 현실 속에 촛대로, 빛으로, 교회로, 주님의 가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 알려지게 될까요? 사람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제가 요즘 은혜를 받고 있는 또 일본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원펀치맨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제가 너무 보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막 최 목사님한테도 막 보내드리고 막 이건 교육자들은 꼭 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여기 이 주인공은 그 히어로물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히어로랑은 좀 다르죠. 왜 제목이 원펀치맨이냐면 어떠한 적이 나타나든 괴수가 나타나든 펀치 한 방이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히어로물은 처음부터 이렇게 히어로가 세지 않잖아요. 이렇게 안 세다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자각하고 성장하는 성장물이 대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특이해요. 처음부터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까 싶은데 아주 삼삼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사람들이 이 주인공 사이타마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까지 외워지죠. 사이타마라고 하는 주인공이 사실은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 도시를 구했다는 걸 몰라요. 그를 따르는 한 제자만 알아요. 인조인간 제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이타마는 겉으로 보면 되게 찌질하게 생겼어요. 머리도 없고 대머리고 무슨 어디 슈퍼마켓에서 할인 행사한다 그러면은 막 열심히 쫓아가서 할인 쿠폰 가져가서 이렇게 할인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취미가 히어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죠. 근데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봐도 괜찮은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한 도시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를 나 때문에 지금 망하지 않는 건데 온갖 괴수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이 다 펀치 한 방에 다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이 그 내가 사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내 역할이니까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만들, 우리 안에 있는 낭망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세상과 같이 단지 낭망과 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바꾸어내신 우리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서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그 참된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그 삶을 누리고 알아가게 하고 이제 은밀하게 자맹하는 자처럼 스파이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실행해 나아가는 그 복된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모든 세계 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드러날 대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모두 다 끌어안아 주셨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셔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심장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혼으로 주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남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이 기대될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오늘을 산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요 이미 존귀하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촛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